철학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종교에서 본 인간은 제가 뭐 사실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기독교를 더 아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나마 제가 기독교를 잘 아지만 그 종교에서 본 인간을 얘기하자면 뭐 그 우리가 유교적인 인간에 있어서는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 맹자 순자 얘기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뭐 리와 기 얘기도 뭐 이왕 세계 뭐 이런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그 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 세계하고 인간을 자연 세계의 어떤 원리 뭐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기라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그 모호한 그런 어떤 폴스 같은 건데 이제 그것을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유교에서 하고 그거의 어떤 한 비결들로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게 교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선하게 태어나지만 결국 이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찌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유교적 인간론은 우리가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지금 유교적 그 제가 종교학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종교학자들이 이제 자기 종교 성향에 대해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대요. 그 전 국민들 대상으로 몇 번을 했다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다 조사하고 당신은 어느 종교입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 치고 어떤 사람 불교 치고 어떤 사람 뭐 무교 치거든요. 근데 그 거기까지 그 질문까지 하게 될 때까지 질문들을 다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종교학자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표가 있냐면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했을 때는 이 사람은 유교적 성향이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적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유교예요. 불교인들도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건 유교다. 그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 유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질서가 유교적이죠. 여러분들 다 느끼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불교는 기독교랑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대부분 아실 텐데 불교는 우리는 수행을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수행을 하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자기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종교 고등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간의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무리 네가 욕을 써봤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불교는 욕을 쓰면은 간다. 그리고 그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죽어도 그 다음에 또 용을 써서 어느 정도 가는 만큼 그 다음에 또 업보가 돼서 다시 또 나타나고 뭐 윤회사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회사상은 뭐 윤회사상을 믿는 사람은 불교에서 윤회사상이 얼마나 핵심인가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지만 윤회사상을 만약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실제로 과학기술 시대에 사실은 그 불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불교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윤회사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포텐셜을 높게 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의 인간론을 뭘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규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측면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다른 저기 세션에서도 많이 얘기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라 생각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보시면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측면, 철학에서 얘기하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간 속에는 뭐 정신과 뭐 육체가 있고 뭐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있고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작동 그에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나 다른 사람들, 포르투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이 사회 속으로, 사회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 내부에서 오는 것이냐, 뭐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약간의 그 레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질문들이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철학은 실천으로서의 그 어떤 의미보다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언더스탠딩이지 이게 프랙티스는 아니거든요. 물론 마르크스는 해석하다 다 끝나서 이게 다 틀렸다 번역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결국엔 자기 해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 종교에서 인간은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식론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변증론이 굉장히 인식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의 핵심 중에 핵심은 어쩌면 실천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불교나 유교는 상당히 여기서 보면은 리아가 되니까 이해의 측면이 많이 있는데, 결국 유교도 보면은 유교의 뭐 삼강오류니 이런 어떤 실천적인 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인간과 철학으로 보는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달라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세션에서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 생물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는 제가 세 번째 세션인가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대충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이제 다윈은 생명의 나무의 한 줄기로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대충 설명, 이게 그 다윈을 한번 보죠. 다윈은 제가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다윈 할아버지인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다윈 이전에 인간과 다른 이 자연계 혹은 이 신의 세계를 어떻게 그렸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하죠. 존재의 대사슬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 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중에서 이제 그 벌레 같은 게 맨 밑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침팬지가 그 위에 있을 것이고, 거의 최상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겠죠.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굉장히 하이어라키컬 하죠. 굉장히 그 위계 질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위계 질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이 체인이라는 거, 이 사슬에서 어느 한 부분도 빠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쭉 그게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사다리처럼 되어있죠. 이게 어떤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의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맨 왼쪽 그림을 보면은 다윈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종의 그 인간의 자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였어요. 그다음에 그 이런 신학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였는데, 다윈이 이제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여기 보시면 생명의 나무의 한 줄기로서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이 어디냐면 이제 인간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옆에 이제 침팬지가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오랑우탄이 있고, 이게 고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 김파원숭인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뭔지 모르겠네. 이게 사실 좀 약간 잘못 그려진 그림인데. 어쨌든, 이 다윈의 그 가장 중요한, 다윈의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다윈의 독창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 통해서 자연계가 이렇게 풍성해졌고 종부당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이 어떻게 다양해졌느냐, 어떤 식으로 다양해졌느냐,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것이 여기 상당부 이제 생약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최초의 그 인간 생명체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나 두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멸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종을 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는 오해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가 100년, 100만 년이 지나도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게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는 바로 여기 있는 침팬지거든요. 인간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침팬지하고 인간은 500만 년 전에 같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겁니다. 이게 브랜칭 프로세스예요. 이게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왜 중요하냐? 이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종문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종이 더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가장 진화의 정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까지는 못 갔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인간의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자연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는 이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세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튜링은 그림 없는데 튜링 머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인가? 예, 아니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게 인간인가 아니면 기계인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그 일종의 이런 거죠. 기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컴퓨터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를 알 수 있는 혹은 이게 인공지능이 될 수 이게 지금 기계가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지금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컴퓨터예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사람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하고 다른,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국어 방이, 중국어만 쓰는 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중국어 방에서 이제 누군가가 카드를 줘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여기 있는 중국어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인지, 제가 중국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저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별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얘는 뭔가 인공지능이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건데, 그래서 해보니까 기계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인간과 기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간을 달리 보는 거죠. 인간이라는 결국에는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어떻게 많은 조건들 속에서 효율적으로 계산하느냐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계산력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핵심은 계산력이 아니라 어떻게 문맥적으로 사고하느냐,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소셜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아이로봇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튜링은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인간의 사고를 그렇게 모델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라는 게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인간은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느냐,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지 않느냐, 뭐 별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력에 있어 측면에서 보니까 그 사고력은 기계로 구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뭐 탄소로 된 어떤 뭐 이런 몸을 갖고 있고 마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기계가 좀 더 복잡해지면, 그리고 그 기계가 무슨 규소로 되어 있겠지만 뭐 다른 어떤 원소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원소만 다른 것이고 재료만 다른 것이고 사실은 그 펑션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그 튜링의 생각이고요. 이건 약간 튜링은 이제 변주곡처럼 비슷하고 반주곡이고, 그 다음 도킨스는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묻혀도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기적 유전자 책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그, 어떻게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이타적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타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니까, 밝은 알이 더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서바이벌 머신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개체를 만들었다는 거지. 개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협동하게 만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원인은 뭐였냐면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시거니 유버의 그 에이미언을 보는 듯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개체 중심으로 생각했었으니까 인간이 개체고 그 개체가 결국에는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도 결국에는 개체가 이롭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늘 개체와 그 개체 위에 어떤 그 더 큰 집단 그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매임을 해왔거든요. 마르크스는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전통을 보면은 결국 그런 집단 속에서 그런 어떤 국가 속에서 어떤 공화국 속에서 어떤 무슨 사회 속에서의 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늘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우리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우리 개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이 개체의 이기심이 가장 핵심이고 개체밖에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도킨스는 그거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개체로 생각하지만 그 개체는 결국에는 분자들이 만든 거다. 분자들의 생존 욕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욕구라는 건 굉장히 은유적인 거죠. 그게 정말 욕구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화학 물질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어떤 그 밑에 있는 개체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유전자 혹은 분자들의 어떤 인트레스트에 따라서 그런 이해 관심에 따라서 개체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개체에 대한 개체 중심적인 생각을 또 한번 뒤틀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도킨스는 다윈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계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도킨스를 평가할 때는 이제 다윈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체 중심이 아니라 유전자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선한 행동들이 이타적인 행동들이 그냥 고지곳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도 그게 뭐 유전자 레벨의 의도라기보다도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인 구달 선생님은 침팬지를 4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죠. 그래서 침팬지가 수명이 몇 년이냐라고 봤을 때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제인 구달 선생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40살은 산다라고 침팬지 수명은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40년 전에 이미, 전에 시작을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4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죽은 침팬지도 있죠. 뭐, 인간의 그늘에 살아, 쉐도우 오브 더 맨인가요? 그 책을 보면은, 삐삐나 뭐, 100가지 그 침팬지들이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근데, 걔네들도 정확하게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한, 적어도 2세대를 관찰을 해야지 그 평균을 내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학회를 가면 영장류 학회를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학회를 가면은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뭐 얘기를 쫙 하다가 제 구달 줄에 앉아 있으면 아 이거 봤습니까? 물어봐요. 이런 행동 봤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관찰한 유일하게 그 관찰에 있어서는 그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찰한 행동, 그러니까 연구자라도 자기가 관찰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검증받고 싶은, 뭐, 그게 하버드 교수, 영장류학 교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왜 제인 구달을 여기다 껴놓냐면,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적인데, 물론, 아까 다윈에서 끝났어요. 이 모든 함의는 다 끝나요. 다윈에서 아까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가지치기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아, 그게, 인간과 침팬지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제로 저기 제인 그라운딩은 침팬지가 인간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인상적인 연구들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예컨대 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유일한 종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호모 파베르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인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이게 뭐 나무도 아니고 무슨 다른 특성이 아니고 흰개미가 만든 흰 무덕이에요. 흰개미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가면 막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막 있는데 저 침팬지가 저 나뭇가지를 저건 굉장히 정말 정교하게 다른 나뭇가지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그 주변을 이제 흰 무덕이를 발견하면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막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거기서 집어넣고 고래나 흰개미 고래다 집어넣으면 흰개미가 이제 저기 침입한 줄 알고 또 여기 붙거든요. 달라붙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쫙 빨아먹죠. 훑어먹죠. 그래서 저기 흰개미 낚시라고 얘기하는데 낚시질을 해요. 근데 도구를 사용하죠 분명히.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구를 제작하는 거죠. 제작도 합니다.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대기사장님이 관찰한 건데 아프리카 쭉 가다 저기 침팬지를 관찰하다 보니까 흰무더기가 없는 데에 가서도 이걸 죽는다는 거예요. 주워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긴 거를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를 이제 정확히 그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 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 그 주변에서 그 다양한 그런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거는 안 되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길을 가다가 그런 비슷한 놈이 나오면 그런 비슷한 놈이 그걸 가지치기 쫙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먹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계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원초적인 수준이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침팬지에 대해서 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침팬지의 언어가 침팬지가 인간만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침팬지도 나름의 언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 언어를 이제 해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아는 한 다섯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음식이 있다라는 푸드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펜트후트라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있다라는 어떤 인포메이션 알려주는 거, 펜트그런트라고 해서 인사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또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침팬지를 조작할 수 있어요. 침팬지 행동. 제가 침팬지처럼 막 하면 침팬지들이 반응이 옵니다. 실제로 해요. 제가 용서는 못하겠습니다만 올까봐 좀. 근데 그 언어에 대해서도 재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팬지가 그 고기를 먹는 육식이라는 것도 처음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침팬지가 양자를 기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기르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듯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발견하게 그 유사성을 발견하게 됐고,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그러면 침팬지 언어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사고가 침팬지가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침팬지가 0부터 14까지밖에 못 세거든요. 근데 인간은 한 2살, 3살 정도 되면 14 넘어가고 3살 정도 되면 14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 하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인간에 대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제가 이제 그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침팬지 연구가 왜 필요하냐. 인간 연구만 하면 되지 왜 심리학만 하면 되지, 인간 심리학만 하면 되지 왜 침팬지 연구가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 연애할 때 얘기를 해요. 여기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애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나, 굉장히 독특하다, 굉장히 유니크하다, 저 생김부터 시작해서 성격,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사람의 손을 잡고
장모님 댁에 가서 제 처제들을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눈으로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여자들이 다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그 사실 제가 집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왜 비교 연구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인간만 연구할 때는 인간만이 독특하고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과도하게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거든요. 근데 인간 아닌 인간의 사촌 종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마치 제가 처제들과 그 다음에 우리 장인 장모님을 딱 봤을 때 충격을 받았듯이 아 저런 가정 속에 있는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침팬지와 다른 동물들 이런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동 그 애니멀 킹덤 안에 동물 세계 동물의 세계 이거 뭐 저기 다큐멘터리 잘못 봤지만 그런 세계 안에 인간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은 그럼 유니크니스가 떨어지느냐? 그럼 독특성이 떨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독특성은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왜 침팬지를 연구해야 되냐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그런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전체 안에서 하나가 그 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전체를 아는 거, 하나를 아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인구라 선생님은 영장력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그 침팬지와 인간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런 거를 어떻게 말하면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하고 투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조금 사람들이 평화상 위원들이 조금 생각이 바뀐다면 지금 제이브라 선생님 같은 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은 받을 수가 없죠. 이분 그 행동을 연구하신 분이라.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노벨 평화상, 왜냐면 인간과 다른 동물 세계의 브릿지 역할을 침팬지를 통해서, 그래서 침팬지를 인간이 다른 동물에게 보낸 대사, 엠베세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그 저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예를 들어 인간이 바로 개미를 보고 아, 개미랑 우리랑 너무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이 침팬지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동물 세계하고 그 이 연속선상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동물 세계에 어떤 하나의 그 청지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르고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다른 동물들과 연속성에서 어떻게 이 독특성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됐고 뭐 어떻게 이런 언어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술성을 갖고 있고 하는 어떤 그 같고 다름에 대한 그 마인드를 부각시켜준 인물로서는 제이브라 선생님을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 과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게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케빈 워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케빈 워릭의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는가 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동물의 세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웨딩 대학에 있는 그 사이버네틱스니까 두뇌, 인공두뇌학 연구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짜냐면 자기 두 번씩이나 세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나왔죠. 두 번씩이나 자기 몸에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의 기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사이보그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점점 더 이 몸 자체가 이런 컴퓨터와 기계하고 그 인터페이스가 잘 돼서 그래서 왜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늘 약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신장이 약하면 신장을 갈아껴야 되지만 신장 이식이 잘 안 되니까 죽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기계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사이보그라는 것이 이제 기계 부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전자장치가 개발돼 훨씬 더 나아진 걸로 인해서 사이보그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저 거기에 이 사람 주장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해. 뭐냐면 그냥 장난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키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열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간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사이보그에게 당할 것이다.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세계가 분명히 올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사이보그가 되보겠다. 그 사이보그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를 작동할 수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저희가 몸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웨딩 대학에서 이제 그 프로페서 굉장히 저면 논문 굉장히 잘 쓰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 자기가 이제 이런 칩을 넣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칩을 넣어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제 그 컴퓨터가 명령하는 대로 얘가 예를 들면 컴퓨터가 명령하는 대로 이 손이 움직이도록 자기 두뇌가 명령을 해야지 손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칩을 넣으면 다른 외부 컴퓨터랑 연결해서 자기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격 그런 일종의 사이보그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돼야지만이 다른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사이보그 2까지 해서 2002년인가까지 이제 실험을 이제 자기 실제로 이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이게 여기가 팔 잘렸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보통 뭐 다리가 잘렸으면 의족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의족은 그냥 맨 다리잖아. 그냥 그 보초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신경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가는 신경 신호가 여기에 전달돼서 실제로 얘가 발처럼 정말 자기 발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런 바위나 이런 어떤 끝에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 두뇌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뭐 지금으로 이 사람이 예측하는 거는 한 향후 15년 후에는 이 분명히 굉장히 보편화될 것이고 이게 뭐 마치 그 성형수술 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보편화될 것이고 이제 점점 더 뇌로 가서 이제 그 뇌를 바꾸고 몸은 그냥 인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이보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전자장치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계 전자장치가 굉장히 복잡해서 인간만큼 복잡성을 유지할 때 생겨날 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케빈 워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김영상과 어디에서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라는 책 출판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철학부터 종교, 과학까지 뭐 제가 이 시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과학에서 본 인간은 굉장히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게 많고요.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기독교 변증, 뭐, 혹시 여기 기독교 변증에 관심이 있거나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생명공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인간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사이보그나 이런 로봇이 지배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 강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저기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 토론이 더 깊어질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으시면